네, 오늘은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 동경에 임페리얼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2년 만에 호텔을 지은 것이 아니라 기초공사하는 시간이 2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초공사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니까 여기저기서 비난하는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저렇게 긴 시간 동안 기초공사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호텔을 완공하기까지 4년이라는 그 시간이 걸렸지만은 놀라운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호텔이 유명해진 것이 기초공사를 2년 하고 4년 만에 완공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52년 후에 동경의 대지진이 발생하였을 때의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때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피해를 입었지만 이 호텔은 하나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일화가 된 것이죠. 그 후로부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처럼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을 내다보고 건축을 하는 이 라이트야말로 훌륭한 건축가,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기초를 든든하게 합니다. 거품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것은 나라 경제의 기초가 부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제의 기초가 부실하면은 결국에는 불안할 뿐만 아니라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건축을 할 때에도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기초를 든든히 해야 집을 안전하게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라이트라는 건축가는 무려 2년 동안이나 기초공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비난이 있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기초공사를 잘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는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초를 세우는 터입니다. 모래 위에는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가 반석같이 든든하고 좋아야 기초도 잘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집을 지을 때나 묘를 쓸 때 보면은 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이 아케디아입니다. 그곳에는 중국 사람들이 거의 80% 사는 곳이죠. 북쪽으로 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고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곳을 정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풍수 지리설에 근거해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눈에 보이는 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케디아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거처하기 위해서 자리를 볼 때에는 풍수 지리설이 근거해서 그렇게 지역을 선정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터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터보다 보이지 않는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터가 무엇인가 이것을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라고 하면서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장 5절에서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6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이 11절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11절,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되면 시기와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터, 우리의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고 터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터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학식이나 재물이나 경험이 또한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터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거짓과 불의한 것은 미혹되거나 타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놓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나의 생각의 터가 되고 내 믿음의 터가 되고 내 삶의 터가 되어서 인생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좋은 재료를 사용합니다. 건축할 때 기초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골조를 세우고 집을 짓죠.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자재를 사용해서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건축하시는 분의 가정에 신방했을 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을 자랑하면서 이 집은 다른 집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건축가로서 이 집을 지었는데 최고의 자재로 아주 신경을 써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였어요. 너무나 고풍스럽고 우아하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자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12절에서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했습니다. 몇 가지의 자재가 나오죠? 여섯 가지의 자재가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와 풀, 짚이 나오죠.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자재와 하급 자재죠. 고급 자재는 금은 보석이고 하급 자재는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13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아야 되겠죠? 왜 고급 자재, 하급 자재로 나누어서 재료를 좋은 재료로 써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공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불로 시험이 있을 때 타지 않고 드러나는 것이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시험을 해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그 공적이 진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금세 타버릴 겁니다. 그럼 그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로 외쳐대도 행함이 없는 삶은 다 타버리고 남은 죄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한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는 자도 있고 상을 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상 받을 수 있는 공적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5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입니다.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주신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 이 좋은 고급 재료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 인생의 집,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고급 재료로 잘 지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 재료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여러분들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 한 가지가 참 중요한 게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뭐 이 카터 대통령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웬만하면 뭐 좀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퇴임 후에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헤비타트 운동,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일들을 했죠. 이 카터 대통령의 삶의 좌우명이 뭐냐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좌우명을 하게 된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해군 제독인 코버 제독과의 면담이 있었는데 이 제독이 젊은 장교 카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전술에 대해서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지미 카트는 그 당시에 진땀을 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때 카터는 성적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죠. 우수한 성적이었음을 자랑이라도 하듯 대답을 합니다. 그때의 제독이 카터에게 날카로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수한 성적이었지만은, 그래서 그것으로 자랑하였지만은,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카터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죠.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때 이 제독이 카터에게 질타를 하듯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밤 카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던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었죠. 제독에게 받은 질문의 그 대답을 그렇게 한 이후에 이 카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이 제독이 나에게 질문한 것 같은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어떻게 대답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 사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각각 그 사람에게 맞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15절에서 말씀하기를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셨죠. 이처럼 받은 자로서의 목숨, 받은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는 재료로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원칙이 있죠. 7절 말씀에 보면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그 능력대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지금 당장 만족한 결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일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거기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각자의 공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능력대로,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집을 짓습니다. 부실공사하는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집을 짓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기초가 부실해서 붕괴된 사건들 몇 가지가 있죠.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당장 떠올리라고 하면은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아파트 붕괴 같은 이런 것들은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이익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라고 하죠. 내일이 어떻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상관치 않는 것이 있죠. 이러한 건축자는 어리석은 건축자, 악덕 건축업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자는 앞을 내다보고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건축가야말로 앞을 내다보는 참 지혜로운 건축가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13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날 불로 시험하는 날이지. 이날은 재난이나 환난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시험의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참 듣기 부담스러운 심판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를 한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후에 심판관 앞에 서서 상을 받는 그런 심판대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심판대, 이 배마는 상급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공적에 따라서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에 따라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의 공적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사람처럼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실제로 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인데 목욕탕에서 불이 났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옷도 입지 못하고 뛰쳐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수건 정도 하나 걸치고 나온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불 가운데에서 탈출은 했지만 몸을 가리지 못했으니까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을 얻지 못해서 부끄러워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됐다 만족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지만 상급이라는 그 말씀에 별 흥미가 없으십니까? 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참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상 받는 것 너무 사모했잖아요. 참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선생님 말씀도 참 잘 들었죠.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른이 되어서는 좀 어때요? 뭐 그깟 거, 그까짓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어릴 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별 흥미가 없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나의 순수함과 구원의 감격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순수함을, 어린 나이와 같은 이 순수함을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건축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건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이 있는 그러한 축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